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노래의 형태로서 제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이해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익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오고 있지만 28장에 들어가게 되면 28장부터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28장을 한번 보세요. 앞쪽에 가서 28장을 한번 보시면 28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에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복의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죠. 근데 20절부터 68절까지 전체가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다 저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불순종에서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분량이 두 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분량이 복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의 내용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고, 좀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순종을 굉장히 경고하시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행하는 불순종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경계하고 가슴에 새기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3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4절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문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사역 그리고 어떤 마지막 경고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거기에 세워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확신에 차 있어요.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더 보태시냐 하면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써서 그 노래의 내용은 계속해서 구전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한 명의 증인처럼 행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한 명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끄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주님을 속히 떠나는가에 대한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고 싶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노래를 써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증인처럼 세워라 라고 하셨고,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보면 처음 우리가 큰 테두리, 좀 내용을 분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1절, 2절은 모세가 지금 자신의 노래가 어떤 것인가, 자신의 교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촉촉하게 임하게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3절, 4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그리고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야 하고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다.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받아야 마땅하신 분 그리고 얼마나 높임받아야 할 분인가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죄악을 가지느냐?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무엇이냐면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렇게 온갖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역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이 큰 만큼 그들의 배신과 또 그들의 돌이킴은 더 큰 죄악으로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왜?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시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정작 너를 세우시고 너를 지으신 아버지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7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8절, 9절을 넘어가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을 나누을 때 또 인종을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그들의 모든 민족의 갈래들을 엮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유업으로 주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유업, 여호와의 유산, 여호와가 가지시는 소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소유는 자기 백성이에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다 예비했어. 너희 다 가져라. 내가 모든 좋은 것, 모든 복락, 모든 크고 중한 것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마련했다. 너희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로 보십니다.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경외를 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신 온 우주 만물의 그 복락이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소유하시냐면 나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너 하나 있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한 지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고백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절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그 사랑의 내용이 또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됐던 것은 돌이켜보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잘났을 때, 그들이 수요가 많았을 때, 그들이 능력이 대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또 짐승이 부르짖는 황야, 황무지 이런 곳은 다 어떤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낮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지 않았고 지극히 연약했고 지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건져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저기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네가 날 때에 너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넘어갈까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었다. 들에 버려져서 사생아로 그냥 발버둥치고 있는 핏덩어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너였다. 근데 내가 너를 강보로 싸고 소금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물로 씻어 너를 깨끗하게 하여 내가 너를 광야에서 업어서 너의 자녀로 삼아서 결국엔 나의 신부 삼아 나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에스겔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할 때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세상과 열방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구원 얻었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낮고 낮을 때 아무것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지으심,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며 가장 낮은 존재, 버림받은 존재 그대로 두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어땠는가? 오늘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기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눈동자를 아주 상징적으로 여기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몸을 아끼시듯 자기 몸을 가장 민감하게 아끼시듯 그런 마음으로 나를 아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날개를 업어 그를 기르고 그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절 여호와께서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 같이 협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이 일을 행하셨는가? 너의 부모는 나 하나밖에요. 너의 신랑도 나 하나밖에 없다. 너의 구원자도 나 하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아라. 누가 너를 구원했냐? 너는 버림받았던 존재였고 너는 들에 던져진 존재였다. 그런데 너를 돌이키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다시 일으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한 자가 누구였느냐? 나다. 나 하나밖에 없다.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13절 14절은 하나님이 풍요롭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고 기름을 빨게 하고 소에 엉긴 적과 풍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공급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갑니까? 내일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15절 여수르는 그 하나님을 바로 차버렸어. 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죠. 왜 배역을 했을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왜 배역을 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답도 그 의문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타락을 지금 눈앞에 현재를 보는 것처럼 뚜렷하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오늘 이렇게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죠?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너의 실상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고 겉으로 드러날 때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어 보여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타락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을 따라간 기억이 없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겠죠.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랬던 이야기는 그들이 이세벨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니골라당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황제 숭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죽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본질적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네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네가 잊어버렸던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네 겉의 모습이 모두 멀쩡해 보일지라도 너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아.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 저녁 제사, 저녁 모든 상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번제 소제 속번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절기마다 나와왔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말라기가 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너는 나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고 직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과거에 행했던 영광과 영화로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죽었다라는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의지하는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난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안 된다면, 여러분 절박하게 의지한다는 건 내가 절박하게 의지하고 싶다고 의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좋아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한다고 의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나와왔지만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살았다 하나 이름은 죽은 것이 돼버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회복할 것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 노래를 통하여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 해결책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하나로 탁 추격해서 풀어버리면 바로 이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너희들의 모든 율법의 정수,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의 자세, 너희의 마음의 반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존재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기울여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더 덧붙이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목숨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6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표시해 둘 수 있으면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표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표시해 놓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표시해 놓고, 기호를 삼으며, 표시해 놓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표시해 두시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네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기록하고 메고 끊임없이 강론하고 가르치고 너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기 말을 전부 종합하면 뭐 어떤 것입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네 말씀을, 이 구원의 은혜를 네 가슴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라. 말씀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반복하라.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르치든지 강론하든지 배우든지 익히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묵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저 입에만 담겨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관통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광야와 황무지에서 버림받았던 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건지셨는지를 다시 생각하여 복음의 본질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그 앞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일,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뭔가 이런 독특한 길, 아주 신박한 길, 그런 게 없어요. 유클리드가 얘기했죠.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요.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없어요. 신앙엔 더 완벽해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신앙에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기본기를 충실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우리 자신이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심을 다해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데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여러분의 밭의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을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 가운데 여전히 행하는 자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까지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절박한 절규와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들었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